제32장 더 깊은 기쁨. 이사야 49장 4절과 5절.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녕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사야서는 선지자의 예언서입니다. 그 책의 말씀들은 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5절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무슨 역사를 하셨는지 보여주고, 4절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그분 자신에게로 돌아오도록 하셨고 이스라엘을 그분 자신에게로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주님은 완전히 실패하셨습니다. 야곱의 집은 돌아오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그분을 팔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제 자매여, 만일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 세상에서 사람들의 버림을 받고 일은 조금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성취된 것 같지 않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낙심하고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낙심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근심할 것이며 근심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소극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녕이 나의 신원은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비록 그분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그분의 신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비록 오랫동안 수고한 일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분의 신원은 여호와께 있고 그분의 보응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분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의 보상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분께서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돌아오게 하시지 못했을지라도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불평하시지 않고 원망하시지 않고 눈물 흘리시지 않고 낙심하시지도 않고 마음속으로 만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태도였습니다. 형제자매여, 여기에서는 한 가지, 즉 우리가 우리의 일과 직접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만 직접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과 직접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과만 직접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도 직접 관계를 맺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형제자매여, 만약 당신이 언제나 일과 관계를 맺고 어떤 것과 직접 관계를 맺으며 어떤 사람과 직접 관계를 맺으면 당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당신은 마음이 상하고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오직 하나님과만 직접 관계를 맺으면 비록 사람들이 당신을 버릴지라도 당신은 능히 기뻐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실패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만 직접 관계를 맺으면 얻든지 잃든지 그것은 당신을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서 보상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의 신원이 하나님 앞에만 있다면 우리의 보상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실 때의 주님의 태도는 이사야서 49장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의 앞부분에 기록된 일은 다 마음 아픈 일뿐입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를 보내어 주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이 말 뜻은 당신이 참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참 그리스도입니까? 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길을 예비한 요한도 의심하여 장래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볼 때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왕래하며 그들을 구원하려 할 때 아무 말이 없어야 할 그들이 또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먹지 않아도 비난했고 먹어도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비난했고 저렇게 해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비난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한 요한은 사람들에게 귀신 들렸다고 비난받았고 주님도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고 벳세다 고라신 사람들도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의 앞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고 회방을 받고 버림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형제 자매여, 만일 당신의 생활에서, 당신의 일에서, 당신과 교제하는 사람 가운데서 당신이 계속 어려움을 겪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상심하거나 낙심하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태도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하셨는지 말해줍니다. 주님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에는 쓰라림도 원망도 불평도 혈기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다만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여, 당신에게 이유가 있든 없든 사람들의 의심을 받고 회방을 받고 버림받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 우리는 무엇을 얻었을 때에만 감사해왔고 우리의 일이 잘 될 때에만 감사해왔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공경할 때에만 감사해왔습니다. 우리는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의심을 받고 해방을 받고 버림받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형제자매여, 당신은 이런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께서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여기에서 큰 위안을 얻으시며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름다운 뜻이니 내가 무슨 말 하리이까 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보실 때 세례 요한이 주님을 의심했고 사람들이 그분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비난했고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성의 사람들이 다 그분을 버렸지만 그것은 모두 아버지의 아름다운 뜻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능히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경우 당신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까지 믿을 수 없게 되어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전히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친근하게 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많은 경우 당신은 천지의 주재라고도 부르지 못하고 하늘과 땅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능히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분이 보시기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므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형제자매여, 당신은 능히 아버지여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의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감사하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당신은 능히 하나님께 아버지여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형제자매여, 당신은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이어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듯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만 자신을 알아주셔도 만족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고라신이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도, 벳세다가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도, 가버나움이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사람과 그분의 도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을 몰라도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유황까지 그분을 오해해도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분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그분께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 아버지께서만 아시면 그분은 만족하셨습니다. 형제자매여, 하나님께서만 당신을 알고 계셔도 당신은 만족합니까? 당신은 요한이 당신을 알아주기 원합니까?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주기 원합니까? 혹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주기 원합니까? 형제자매여, 하나님께서만 당신을 알아주셔도 만족합니까? 아니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형제가 없어도 안 되고 자매가 없어도 안 되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오직 아버지께서만 알아주셔도 만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능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여, 당신의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준 것입니까? 당신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능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외에는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능히 안식할 수 있고 능히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아신 바 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도해도 아버지를 알도록 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여, 당신은 다른 사람을 돕고 싶습니까? 왜 당신의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까? 왜 당신의 말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각 속에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너무 적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인간에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러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감히 오직 아버지께서만 나를 아신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형제자매여, 하나님께서만 당신을 아신다고 하여도 당신은 정말 만족하겠습니까? 당신이 정말 만족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서만 나를 아셔도 족하다 라고 한다면 당신도 능히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아신 바 된 사람은 능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여, 하나님 밖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의 정이 많고 하나님 외의 것이 너무 많으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에게서 안위를 얻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준 영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외의 여러 가지 것들이 가득할 때 우리는 능히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자매여, 만일 당신이 당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린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능히 다른 사람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위의 말씀을 하신 후 이어서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자신의 체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체험을 본으로 남겨주시고 그분이 안식을 누린 것과 같이 우리도 안식을 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형제자매여, 당신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항상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기에서 당신에게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에게 많은 염려가 있습니까? 당신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있습니까? 또 당신에게 많은 실패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쉬게 하십니까? 주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 앞에 놓으시고 우리로 그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온유입니까? 어떤 형제가 한 비유를 들어 말했습니다. 온유란 작은 발동선에 달린 하나의 타이어와 같다. 배를 부둣가에 댈 때 부두와 배가 직접 부딪히면 반드시 사고가 생긴다. 그러나 이러한 타이어가 가운데 놓여 있으면 딱딱한 부두와 배가 부딪혀도 아무 사고도 생기지 않는다. 형제자매여,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 둘은 다 딱딱하지만 가운데 부드러운 것이 있으므로 사고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대가 딱딱해도 당신이 부드러우면 그가 얼마든지 와서 부딪혀도 좋습니다. 당신은 가볍게 그와 부딪히게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그분은 가볍게 부딪힌다는 뜻입니다. 형제 자매여, 당신은 온유합니까? 많은 경우 당신은 어떤 물건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힘으로도 심지어 하나님도 당신의 그러한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온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온유입니까? 온유란 능히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얻으라고 하신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온유란 얻어도 좋고 얻지 못해도 좋다는 마음입니다. 얻게 되어도 찬송하며 감사하고 얻지 못해도 찬송하며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결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능히 당신의 뜻을 바꿀 수 있습니까? 당신이 결정한 것, 당신이 사모하는 것, 당신이 바라는 것, 당신이 계속 찾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을 때 당신은 능히 그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하지만 당신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지 않을 때에도 할렐루야 라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자매여, 우리는 온유한 마음이 곧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얻기 위해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바꾸게 하실 때 우리도 바꾸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 하시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하시면 저리로 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어떻게 바꾸어도 좋다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안식을 누립니다. 형제자매여, 안식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생활할 때 항상 안식하지 못하고 항상 불안이 있고 항상 원망하는 데에는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하나의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고 한 가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의 조건은 온유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를 때 우리가 우리의 길을 바꾸며 하나님, 저는 당신께 양보합니다. 라고 능히 말하는 것입니다. 양보하지 않는 것은 온유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형제자매여, 우리는 반드시 마음이 온유해야 합니다. 마음이 온유하지 않으면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온유한 마음이 안식의 첫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온유하실 뿐 아니라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망상과 혈기 속에서 허망한 소망과 무익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형제와 비교하고 자매와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앞서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내가 그들보다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크게 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교만과 자만이 충만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겸손하지 않으며 우리 주님과는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할 뿐 아니라 겸손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크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어떤 유익도 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달게 받으시고 만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마음이 겸손한 것을 말합니다. 형제자매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에 만족합니까? 아니면 당신은 그보다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까? 아직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떤 일에 있어서 꼭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렵니까? 형제자매여,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시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웅심과 야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쓸모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므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는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여, 당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당신의 주장과 당신이 바라는 것과 당신의 뜻을 바꿀 수 있습니까? 만일 당신에게 야심과 영웅심이 있고 이것도 위하고 저것도 원한다면 당신은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그대로 받고 언제나 능히 할렐루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시므로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우십니다. 주님은 겸손하시므로 그분에게는 자신의 요구가 없으십니다. 오직 온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자기의 체험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안식을 얻으려면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워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안에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얻고 또 한 가지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얻습니다. 형제자매여, 당신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에는 만족이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원망합니까? 만일 원망이 있다면 그 원인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헌신하는 일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들여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당신의 마음에 만족이 없다면 그 원인은 바로 당신이 주님의 멍에를 메지 않고 주님께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임을 알고 아버지여 올소이다. 무엇이든지 당신께서 결정하신 것은 가장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체험이요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형제자매여, 당신에게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당신은 당신 속에 있는 한 가지를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것이라고 지적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 당신이 고민하는 것은 당신 속에 어떤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여, 당신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고민하면서 감히 그것을 내놓지도 못합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히 자기 속을 파보지 못합니다. 보기만 해도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실 때 빠져나가려고만 하고 단 몇 분도 안정되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안식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형제자매여, 당신이 진정으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운다면 당신에게는 평강이 충만할 것이고 찬미가 충만할 것입니다. 전에 어느 형제가 집을 떠나 시골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는 길을 가면서 오늘 이후로 나의 친척과 가정과 친구는 내게서 멀어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 형제는 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형제 자매여, 당신은 구원의 기쁨을 알았지만 이 형제는 헌신의 기쁨을 안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 마음은 고통스러워도 우리 입에서는 찬미가 충만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때로 많은 그리스도인의 그 찬미가 어떤 것들에 의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외의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막혀 있는 것들을 다 제하시면 그들의 마음도 반드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고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사람과 너무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깊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사람의 사랑을 잃고 사람의 친절을 잃을 때 그들은 안식을 잃고 기쁨도 잃습니다. 형제 자매여, 만일 당신이 주님처럼 연속된 오해와 해방과 버림을 받을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때 주님께 따지며 주님에 대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에는 안식이 없고 기쁨이 조금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주님 앞에 와서 주여, 당신이 허락하셔서 제게 임하게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 저는 아멘합니다. 모든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즉시 하늘의 안식과 하늘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한 형제가 달밤에 광야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데려간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너는 약하고 감당할 수 없지만 내가 감당하게 하겠다.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주여 감사합니다. 찬미를 드립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눈물을 흘리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기이한 일은 그가 이렇게 수그러들 때 그에게 즉시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졌습니다. 형제 자매여, 당신은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을 맛보았습니까? 주님은 당신에게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제는 당신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기 원하느냐에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일에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자매여, 당신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시다. 그분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신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멍에가 쉽고 주님의 짐이 가볍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듣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들으면 좋아하고 찬송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 들으면 두려워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아름답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가 생선을 구할 때 뱀을 주시는 것 같고 우리가 떡을 구할 때 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주시고 떡을 구하는데 돌을 주십니까? 많은 때 우리는 우리가 구한 생선이 사실은 뱀인 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뱀을 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고기인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돌 같지만 사실은 떡인 줄 모릅니다. 또 여러 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잘못 행하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아픈 일을 주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좋은 것으로 채우게 하시려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분의 지혜는 영원히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어떤 일이든지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일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가 거쳐야 할 것을 거치게 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실 줄을 믿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능히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미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찬송하며 항상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얻을 때도 찬미하고 잃을 때도 찬미해야 합니다. 시작할 때도 찬미하고 마친 후에도 찬미하여 항상 찬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자매여,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능히 안식할 수 있고 능히 기뻐할 수 있으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것입니다. 광야의 식탁 10월 24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5원의 가치가 있는 강철을 제철하면 10원의 가치를 갖는 철이 된다. 만일 그 철로 가는 바늘을 만든다면 350원의 가치가 된다. 만일 그 철로 칼을 만든다면 32,000원짜리가 되고 그 철로 시계 바늘을 만든다면 25만원짜리가 된다. 형제자매여, 당신은 이것을 보았습니까? 10원, 350원, 32,000원, 25만원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은 물질이지만 많이 거치고 많이 단련하여 많이 두드릴수록 단단하게 되고 많이 다룰수록 유연하게 되어 가치 있는 물건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많이 단련하시고 더 많이 두드리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쓸모있고 가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모든 일을 원망 없이 기쁘게 받아야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제게 임하게 하신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라고 능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우리의 마음은 안식을 얻고 기쁨이 충만하며 우리의 입에도 찬미가 충만하여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무거운 줄을 모르게 됩니다. 형제자매여,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우리 주님에게는 깊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믿기 때문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혼이 힘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아, 형제자매여, 우리가 이 깊은 기쁨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분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습니다.